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될지어다. 칭찬받고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이 너무나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도록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기를,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칭찬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대단하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사람들 생각에, 인식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책망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참 여기서 많은 것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계속 발걸음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한다면 예수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니 다른 것은 다 그냥 뒤로 제껴놓고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여러분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자신에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 말씀 하나만 우리 각자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절대로 좋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갖춰놓는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중해서 조금만 잘해도 잘난 사람, 갖춘 사람에게는 대단한 칭찬을 할 수도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도 세상에는 없는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도 책망이나 칭찬을 하셨을 때에도 조건이나 갖춘 것을 보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보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어떤 조건, 어떤 것, 아무것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나 듣고 싶고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최고의 칭찬.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지금 현재 right now 가진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행함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걸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예수님은 계속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는 이방 땅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고 또 저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하여 연결시켜 놓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에게 알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그 마태의 마음을 생각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도 쉽고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본문 이야기 속으로 진행해서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을 지나서 지금 이방 땅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여자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절규하듯이 누구 목소리보다 더 크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분명하게 가나안 여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달려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도 되는데 가나안 여자가 쫓아와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를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부각시켜서 적어놨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과는 원수 관계에 있는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넌 그리스도인,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난 그리스도인이 이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실을 지금 부각시킨 이유는 그리스도는 온 만유의 구세주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더 부각시켜야지 우리에게 쫑긋 들어오면서 무슨 일일까 할 건데 믿지 않는 자가 온 소리를 이렇게 부각시켰겠어요. 주님은 낮고 천한 없고 있고 믿지 않고 믿는 자 이걸 가리지 않는 온 만유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지금 연결시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과연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마태가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부각시킨 이유입니다. 첫째로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로 밤낮이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분명히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방법을 찾았었을 것이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지방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선가 들었겠지요. 도착하자마자 들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뛰어나온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단 그것밖에 없어요. 뭘 갖다 드리겠어요?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단순히 선지자 정도였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적을, 역사를 일으키신 분, 이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참으로 참으로 그때 당시는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지금 예언되었던 세상을 구원하실 분, 통치하실 분, 메시아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여주셨으니 지금 병자, 환자, 어떤 문제 사람들 아니면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내용보다는 소리치는 것이 귀찮을 뿐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수없이 소리쳤어도 하물며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보십시오. 여인이 무슨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소리치는 것에만 귀찮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버리소서. 제발 좀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23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의 말 끝에 이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대답을 지금 제자들에게 탁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양이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민족적인 면에서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찾아온 것을 영으로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이 듣든지 말든지 야단들이 치든지 말든지 계속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인은 무엇이 당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이 좀 당하면 어때요? 지금 내가 소원한 바 저분이 이거를 듣고 나를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남이 무시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남을 무시당하는 것을 상관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무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을 뚫고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죽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정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드를 받아버리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요. 좋아,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로 간구하는 믿음을 갖도록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간청하는지 이 여인의 마음, 믿음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가 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기록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 어쩌면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나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좀, 이때쯤이면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응답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한 번쯤은 주님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약속을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감정에서 부르짖는 소리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이 중심 속에서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인가를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속에 주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지요? 분명히 간구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에서 밀려나오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밀려나오는 간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문을 여는 그 시대가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다시 와서 아무 응답 없는데 다시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 왜 절했다고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가서 보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주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그 중심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자세. 이 여인은 예수를 주로 아예 메시아로 완벽하게 믿는 그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그 겸손, 그 마음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간절한 소망에 이 여인과 같은 주를 경외함에 이 겸손함 끝까지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기를 이것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은 불굴의 믿음 앞에서는 절망을 없습니다. 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규하듯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차라리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냐 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 완전한 무시예요. 이거는 더 이상의 무시는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환자들, 남들이 보지도 아니하고 버려버리는 환자들까지도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도 천국의 그 능력의 말씀들을 수없이 전파했습니다. 복음도 능력도 그렇게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또한 많은 사람들 전혀 돌이키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들이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릴 것을 탄식하시면서 아주 그런 마음속에서 책망하고 경고하듯이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 자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고 그때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곳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했을 때 잔잔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생명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역사를 보였는데도 마치 보지 못한 소경들처럼 영적 소경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가나안 여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 예수를 단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님, 나를 온전히 구할 자, 나를 해결할 자, 나의 삶을 온전히 바꿀 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일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누구도 구세주라고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한 명도 여기서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이 메시아여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다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목사라도 못해 이제는 개로 취급까지 합니다. 개로.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듣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이 말씀에도, 개라고 비유한 이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변함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처음과 끝에 똑같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 여러분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개라고 아이고 개까지도 안 가요. 근데 개까지도 안 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야단 맞아요. 그런데 개라고 비유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진짜 환장하겠네 뭐 이런다거나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참는다 해도 한 번이라도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정말 치졸하고 더러워서도 못해 먹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요 자신을 지금 개로 인정할 정도로 낮춰버린 상태예요. 낮춰버린 사이예요.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겸손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찔러버리면 대부분 벌떡 일어나지 쫙 누워버린 사람 없거든요. 올소이다마는 개도 이 보십시오. 이 믿음.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그동안 예수님은 시험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낭떠리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을 이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은총만으로 살 사람인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여인이 그렇게 간구하고 소리쳐도 침묵하신 것이에요. 모욕적인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신 것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축복을 주려니 그 믿음이 안 되면 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을 해도 또 세상에서 또 험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보다도 진정으로 내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개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반응이 어땠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개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겸손함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계산 좀 한번 때려보세요. 다른 건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쉽게 비굴할 만큼 무작정 인정해버린 것들은 너무나 많으면서 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그 평강을 주실 주님 주님 안에서만큼은 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왜 그런 믿음은 이렇게 쉽지 않은지,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좀 먼저 인정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괴로 인정을 당하는 그 믿음, 그 겸손, 이 여인처럼 있다면 Of course 주여, 개들도 제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 분명히 나올 것이에요. 행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제는 아까 묵살해버렸고 정말 개로 취급했던 그분의 입에서 이 여인을 높이신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요, 봐달라고 와서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고백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여인을 높이셔버렸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너 소원대로 될지라 응답을 주셔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인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드러내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절규하듯이 지금까지 수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 속에 있고 내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던 그 시대에 이방인, 그것도 숫자를 헤아릴 때에 어린아이하고 여인네들은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초라한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하셔요.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하시자 그 시로부터 당장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막론하고 믿는 자의 메시아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소외감을 믿음 생활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 생활에 그걸 적용하세요? 버리세요. 아무 쓸데없는 그거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서 예수가 진정 나의 주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칭찬을 듣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굴의 믿음 앞에서 절망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떤 훈련을 하셔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베푸시는 이 가나안 여인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로 가나안 이 여인 믿음을 본받으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응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훈이 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요?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드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절규하는 속에 아버지 그 믿음이 있는지요? 이 시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안 하보시고 칭찬하셨고 또한 아버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을 이루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